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갈 곳 없다 내게 누구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감청함을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을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어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의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죽은 줄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어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한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더럽고 또 추악하고 또 죄인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각기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전부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형성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이죠. 즉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가치관인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가치로 여기고 또 어떤 것을 무가치로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무가치로 여겼을 때 그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자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가난은 무가치한 것 이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이 된 사람에게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될까요? 부자는 좋은 것,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복을 받은 것, 가난은 저주받은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 양식을 결정이 될까요? 아, 부자는 좋은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되고 그 세계관대로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합당하게 살면 즉 부자가 가치를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 나는 성공한 사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 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가치관이라는 게.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이고 무엇이 무가치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죠? 자라나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무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쌓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저희 애는 굉장히 좋아하네. 저희 애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구나. 저거는 가치 있는 것. 저거는 무가치한 거구나 라고 무의식 가운데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세상을 가지고 가치관이 형성된 인간이 그럼 그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아무리 인간이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 쓸모없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그걸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손이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대로 밥을 먹으면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씻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 안에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더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더럽다고 생각할 때 있을까요? 내 안에 가치라고 여겨진 것들을 기준하여 그것이 부합되지 않으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됐을 때 가치가 되는 것, 부자가 아닌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결정됐을 때 부자가 안 되면 나는 무가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은 가치가 있는 것, 또 아픈 것은 무가치한 것,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됐을 때 내가 병이 들면 힘든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세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가치 있는 것, 가난한 것은 저주 받은 것, 건강한 것은 가치 있는 것, 또 건강하지 않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타락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치로 여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가치인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이것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것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 흙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은 먼지인데 그 먼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사람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체로 아무런 쓸모없는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만 남죠? 먼지만 남는 거예요. 먼지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인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인 거예요. 잘생긴 먼지, 못생긴 먼지가 있을까요? 돈 많은 먼지, 돈 없는 먼지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 같은 먼지인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돈 많은 것, 또 잘생긴 것, 이쁜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세상이 그것을 가치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먼지인 거예요. 다 똑같은 먼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더라도,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로 여긴다면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는 결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저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아프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부자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는 건 누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먼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본 신앙관, 역사관과 세계관과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은 그걸로 끝나고 그 이후엔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되는 건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되는 거예요. 즉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즉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늘 신뢰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욕망의 구렁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뭐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13장에서 암논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 뭐죠? 압살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관점으로 암논과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지금 암논이 지난주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간음을 했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간음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다윗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지난주에 너무 빨리 끝내서 확 지나갔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암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봤을 겁니다. 지금 암논과 압살롬 사건은 지금 12장에서 나오는 다윗 사건과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다윗은 그 사건의 당사자였지만 이 13장에서 나오는 암논과 압살롬 사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야. 자기의 사건을. 그게 좀 틀리고 있지만 어쨌든 암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동일한 간음을 했어요. 다윗도.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암논을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논이 아니라 다윗은 암논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암논도 은혜를 받아야 될 자로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추측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추측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압살롬 사건도. 근데 이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요.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납니다. 이 압살롬 사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암논이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다말을 간음한 것은 근친 상간이에요. 그죠? 근친 상간인데 왜 이 성경이 왜 이 근친 상간 이야기를 왜 굳이 넣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성경 말고도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친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하면 잘 칭찬받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암몬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암몬이 왜 다말을 간음을 했을까요?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욕망으로 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집착증에 걸린 거예요. 무슨 집착이요? 성집착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간음까지 이어진 거예요. 즉 우리가 간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도 간음하지 않았겠지만 이 집착에서 자유하신 사람이 계세요? 우리는 일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이성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또 자녀들의 집착을 합니다. 집착에서 자유하신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암논 사건은 바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를. 마찬가지로 압살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말이 암논에게 간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의 집에 가니까 압살롬이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잠잠하라 얘기를 하고 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전후 사정을 다 얘기했겠죠. 암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오빠입니다.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압살롬이었다면 지금 당장 총을 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압살롬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암논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잠잠하라 얘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2년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 2년이 지났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느리 있음을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느리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기치가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그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암논이 다말을 가늠한 사건 지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압살롬이 바알 하솔에서 지금 양털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는 목축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일이 농업에서 보는 그 추수하는 날과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축제의 날.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축제의 날에 가족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이 바알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이 이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왕자들을 초청을 하고 다윗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초청을 했는데 다윗이 아, 난 안 가겠다. 내가 너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차 다시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끝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러면 당신을 대신해서 그럼 암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신한다는 말은 없지만 암논 첫째 형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좀 미안했는지 그럼 암논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년 전에 암논이 다말 사건을 기억하고 암논의 안위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꼭 굳이 암논 데리고 가야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 돼도 되잖아. 근데 계속 강조합니다. 아 같이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간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왕자들이랑 같이 갑니다. 바알하솔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 압살롬이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내가 죽이라고 얘기하면 그 종들한테 암논을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암논을 죽여라 라고 미리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계획대로 암논이 2년 전에 품었던 그 칼이 장검이 돼가지고 결국 그를 죽여요. 복수혈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작이 됐어요. 결국 암논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셋째인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요. 그스랑 달메의 아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갑자기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2년이 지났지만 물론 더 지날 수도 있겠지만 지났지만 자기의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암논을 향해서 암논 아까 어떠한 관점으로 봤다고 했죠? 암논을 바라보는 암논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그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향해서도 다윗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용서를 받았거든요. 자기도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똑같이 살인 교사를 해서 죽였거든요. 그런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자기가 어떻게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압살롬을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요? 암몬도 용서하지 못했을 거고 압살롬도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인간을 향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자기도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판단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다윗이 그 관점이 바뀐 그 고백을 바로 우리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죠. 상한 심령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단 당신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 압살롬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다. 성경에 누가 했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본문에 보니까 요나답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요나답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소문이 돕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 라는 소문이 들어요. 소문이 납니다. 그때 요나답이 나타나서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와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몬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답이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답은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장에 보니까 강교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요나답은 암논을 넘어뜨리게 한 자였어요. 누구랑 비슷할까요? 마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압살롬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용서하면 안 돼. 너의 집안을 지금 풍비박산 맞는 자, 용서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용서하지 않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로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가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관점으로 지금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용서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로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저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제가 압살롬이 저기 암논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그죠? 살인자인데 이거를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고 간절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 라고 봤는데 보니까 다윗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자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살인자였습니다. 똑같이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였어요. 그죠? 근데 그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관점으로 압살롬을 보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가치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었고 신앙관이 바뀌었고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놨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때려잡아야 되지만 심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냥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이 떠나지 않는 결과로 지금 가늠과 지금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구할 뿐인 거예요.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라는 건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좀 고백을 하고 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전제가 뭡니까? 은혜의 전제. 은혜의 전제가 있어요. 은혜의 전제가 뭘까요? 갚을 능력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대가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의미로 쓸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요. 은혜라는 전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은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고 압살롬도 그걸 경험해야 돼.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복수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복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인연을 준비하고 암논을 죽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복수심을 가졌는데? 아니 우리가 성경 때문에 우리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정말 복수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복수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보면 솔직히 어떠시죠? 통쾌하시죠? 안 그러세요? 정말 그런가요? 굉장히 통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나 우리나 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늘 복수심의 불타오르 살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실 텐데 복수가 이제 보복 운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직접 하시려면 운전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직접 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아니면 할 수 없으면 욕이라도 하시잖아요, 그죠? 아 욕도 안 하시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안전이 침해를 당하거나 또 나의 자존심을 조금씩 누가 건드렸다고 하면 어떨까요? 운전 실력이 좋은 사람 보복 운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한 빵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막 입에다가 뭐 욕을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게 다 복수입니다. 우린 늘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죠? 여기 오시면서도 하신 분 계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르 삽니다. 또 우리가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아, 이 프로젝트에는 내가 이런 의견을 개진해야겠다라고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딱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누구 의견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저 사람 의견이 선택이 된 거예요. 내 의견은 이제 묵사발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프로젝트가 망하길 바라세요? 잘 되길 바라세요? 솔직히 망하길 바라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망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복수심인 거예요. 이 복수심이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남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직장 내에서의 동료 관계에서도 이러한 복수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암살롬이 칼을 들고 암논을 죽였지만 우리는 칼만 안 들었을지 똑같이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서 복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복수심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복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뀝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욕망에서, 이 복수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거울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그 동해 복수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누군가 상해를 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상했으면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1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동해 복수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를 하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맞으면 여러분 몇 대 때리고 싶죠? 두 대. 두 대는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배로는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대 맞냐? 그럼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한 자에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많이 때려보셨죠? 무슨 손으로?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당시에 오른손잡이가 많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오른편 손등으로. 그럼 더 모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독을 당했는데도 왼편을 달라대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꾸고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이거 되시는 분 계세요?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말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원수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 자기를 건드면 77배를 갚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차라리 우리한테는 잘 맞아요. 77배를 갚는 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되시죠? 안 됩니다. 대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씀 뭘까요?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바세바를 치하고 나서 가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죽었죠? 다윗이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다윗 사건을 인해서 여호와가 비방받을 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비방받을 거리를.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구였을까? 아기가 대신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아기를 대신 죽인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복수심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그 가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가 죽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죽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아기가 죽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이 복수심에서 정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났구나.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결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값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치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정말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가늠한 자였고 우리가 살인한 자였고 그 욕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침해를 하고 침탈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했을 때 그들을 정죄해야 될까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건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렇다면 저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할 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고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침탈하여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화는 나겠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다.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했고 압살롬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먼지가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당당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관이 바뀌었어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죠?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결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또한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자지 우리가 정죄할 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계시죠?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아,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야 할 자야 라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들도 변화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자존심을 배로 갚아주지 못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들 또한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자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